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신문으로 말하면 맨 프론트 페이지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뭘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앞뒤 다 빼고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다. 이것이 누가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 거절했다고 얘기하셨어요. 본문 이해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부자,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지 그 나라의 헌법 구조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나라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시기에 대해서 물었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구조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공통적인 기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서 다 물러나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이 완성돼야 돼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출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로마 군인과 로마 군대와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유대 나라에 있는 한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출현과 성전의 완성, 외국 군대의 축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증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축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게 꼭 대두되는 것이 귀신이 축출되는 얘기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 그것이 흔들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이해에 중요한 단어는 부자예요. 누가복음에서 부자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1장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1장 5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리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이것이 부자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주린 자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이 부자에 대한 누가의 시각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자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부자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부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부자를 봤어요. 제가 가장 황당하게 들은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는 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다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헛된 말이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을 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런 누가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18장의 이 이야기는 이런 누가가 부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가야 합니다. 본관 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부자 청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첫째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관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예요. 저도 좋아하는 부자고요. 젊은 청년이 부자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건 지가 돈 번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스펙과 아버지 스펙으로 돈 된 거예요. 물려받은 구조지 자기가 벌은 게 아니에요. 영어 속담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나면서부터 은수저 입에 물고 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가? 한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부자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나? 30억이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30억이 부동산 갖고는 안 되고요. 30억 중에 10억은 현찰이어야 돼요. 한국에 이 정도의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13만 명이 다 어디 많이 사느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예요. 청파동 없어요. 청파동엔 없어요. 예. 청파동은 삼일교회가 있어서 유명한 거지. 예. 이 사람들의 평균 1년 수입이요, 2억 2천 정도 되고요. 월 평균 9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현금 보유력이 1억이 넘어요. 그러니 부자 안 되겠어요? 펑펑 쓰고 1억씩 1년에 저금한다. 부자 되죠. 그래서 그 부유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은 무엇인가? 가난을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가난은 이런 거예요. 어느 서울의 가난한 지역에 공부방 열었어요. 공부방이라는 제도는 서울시가 전문가하고 머리를 맞대고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부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참 축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방에 공부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공부방에 한 아이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재혼해서 사는데 이 재혼한 부부는 나라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삶에 지쳐서 늘 신경이 날카로웠고 신경질적이었고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는 상담원에게 자기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상담원이 보니까 반찬 중에 고기가 나오면 토할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아이는 습관적으로 고기만 보면 토할 때까지 정말 더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잣집 자식들은 고기를 먹으면 몸이 안 좋다고 멀리할 때 고기 먹을 기회가 없어서 고기만 나오면 토할 때까지 먹는 거 그게 가난이에요. 어떤 분이 가난을 정의할 때 가난이란 무엇인가? 가난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가지고 싶을 때 가질 수 없으며 가고 싶은데 갈 돈이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대화에 말을 걸지 않는 거. 왜? 가난하기 때문에. 이분의 견해대로라면 부자는 무엇인가? 부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꿀 수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서는 다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만나고 싶어요. 왜? 돈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부자예요.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부자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재산을 쌓은 게 아니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영어 속담으로 정말 은수 좀 있고 나왔어요. 요하김 예레미야스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뒷부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분석해놨어요. 그는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유지하는가를 방법을 적었는데 그것이 혈통과 상속이라는 거예요. 서로 권력을 인척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상속을 통해서 자식에게 물려줘서 권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하르솜의 아들 엘리아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천 개의 마을과 천척의 배를 상속받았고 수많은 노예를 상속받았는데 그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던 거예요. 노예들이 주인의 얼굴을 몰랐어요.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 부자고 관리라는 말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누군가 고위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척 중에 고위직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게 충분한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한마디로요, 돈 있죠? 집안에 백 좋지요? 거기다 권력까지 있어요. 감사한 것은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또 엄친아라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런 특권층의 자녀들 중에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제일 먼저 계명을 물어볼 때 간음을 물어보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인이 먼저 나오는데 예수님이 네가 십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제일 먼저 간음을 얘기하셔요. 남자가 돈 많으면 그것도 한창 젊은 피가 흐르는 청년이 돈 많으면 돈 어디에 쓰겠어요? 이 청년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청년은 영적인 감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펙으로 메울 수 없고 혈통으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의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공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밑바닥에 너무 공허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청년에게 율법의 이야기를 물어봤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은 율법이죠. 근데 십계명은 그 구조가 전반부의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후반부의 구조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사람에 대한 계명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 청년에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20절에 보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물어본 이유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토라의 위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안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요한 개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십계명을 물어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토라의 위치를 밝혀주신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쪽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이건 복음서 기록 중에 특이한 기록이에요. 내가 알바해서 진짜 힘들게 돈 좀 모아서 통장에 돈 좀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나 그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예수님 그렇게 악인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복음서 이야기 중에 신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은 부를 비난하지 않아요. 부자의 가난한 자를 허위하지,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물질과 부가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문제는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암몬과 만몬과 하나님을 대등한 자리에 두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돈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측면에서 말하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 청년이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알바해서 4,500원, 5,000원 벌어서 그거 쌓아서 한 달 생활비 하기 진짜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행세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돈 없으면 천대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문제는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 대신 돈이 파워를 행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는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장애는 장애물은 부와 명예와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라 그러신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그것도 누가는 표현했어요. 큰 부자인 거로 그랬어요.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글을 보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돈과 물질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파워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커다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뭐 때문에 꺾였냐? 돈 때문에 꺾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신 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중에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의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밭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첫째가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락과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향락을 즐길 수 있고요. 돈 때문에 염려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었어요. 이 말은 당신이나 나나 돈에 젖으면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누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무엇이냐? 네 발목을 잡는 적대 세력이 뭐냐?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대안이 뭡니까? 그럼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돈을 물질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가도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 받았을 거예요. 네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대안이 뭐냐? 누가는 본문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15절에서 17절에 어린아이 이야기하셔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부모가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영접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돈으로 살 수 없고 부자는 아니지만 네가 권력자의 자식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구원과 함께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주의 이름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도하셔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복음의 능력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름이 기억됐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행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부자가 못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권력자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 있다는 것을 한탄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란히 비교하셔요. 그리고 독자에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하늘의 생명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어부같이 그런 베드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간 이 두 개의 사건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는 부자 청년이냐 베드로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 이 말을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책을 쓴 자크 엘룰의 말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청지기 개념을 말하면서 창세기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는데 그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선한 청지기로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와 함께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주의 위대한 신앙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청지기로 살 수 있는 힘은 유일하게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쿠엘룰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의 그릇됨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맡길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맡기셔요. 근데 당신한테 돈 주면 당신 그것 때문에 타락해. 당신을 높이면 지가 높아진 줄 알고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화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화를 합니다. 노벨상과 함께 이 지구 서구에서 유명한 상은 템플턴 상입니다. 이 상은 전 세계에서 상금이 많은 상으로 73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받았고요. 76년에는 영국의 대처수상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받은 상인데 1966년에 버킹엄에서 영국의 버킹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CCC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시상식 자리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글은 전 세계에 당시 중계되었고 그분의 간증의 일부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유물론자였고 또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구속자라는 단어들은 저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동안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안 또한 후에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까 하는 이기적이며 유물론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노부부의 권유로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날 최초로 그 교회에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분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집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보넷은 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가 아내에게 결혼할 때 약속했던, 즉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캘리포니아 갑부촌인 벨 에어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들은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CCC에 들어오는 찬조금을 수백만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돈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높아졌으나 커졌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생각하면서 크게 해결해달라고 혹은 교인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도 그릇이 되기 전에는 부어주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크건 작건, 낮건 높건 구원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밀어주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 또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많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 돈만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났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혈통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복음의 은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고 세상 것에 내가 목매어 살지 않나,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머리가 뛰어난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갔다 오고 또 남보다 더 앞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겸손의 수단이어야지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어요.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